역사고전 강의 제16강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옥스퍼드 세계사 제5장을 세 번째 설명했죠.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오늘 16강을 역사고전 강의 16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스퍼드 세계사 읽고 16강 읽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중세 온난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세는 온난기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걸 중세 온난기라고 불렀는데 유럽 지역만 따뜻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세 온난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중세 기후 이상기라는 더 중립적인 용어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지역은 따뜻했어요. 온난기니까. 그리고 암흑 시대를 형성한 기후 조건이 950년경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대규모 중심지들이 기후변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졌죠. 따라서 온난기의 혜택을 입은 곳은 중국과 유럽이다. 최대 규모의 확장은 중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700년부터 1000년까지 유라시아 서부의 역동적인 세력은 이슬람 세계였지만 따뜻한 기온과 규칙적인 강우 덕에 이제 유럽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그냥 그 지나갈 수 없는 구절이죠. 따뜻한 기온과 규칙적인 강우 덕에 이제 유럽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왜 유럽? 왜 유럽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왜 유럽인가? 왜 유럽이 이른바 근대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도 만들고 하게 되었는가. 케네스 포메란츠가 쓴 대분기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그 주제에 관한 책들은 제가 북리스트에서도 거론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체 골드스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골드스톤 태제 뭐부터 시작해갖고 얘기를 하려면 모르긴 해도 중간에 뭐 옥스퍼드 세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관한 책들도 얘기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네, 한 번씩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한 달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책 한 권 가지고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 그런 책은 책 한 권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얘기 한 20분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되고 또 뭐 스벤 베케트의 면화의 제국, 뭐 불평등,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대분기라고 하는 주제하고 걸려하고 연결되면 거론해야 될 것들이 정말 좀 뭐 기하급수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거창한 목록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산술급수적으로는 불어나니까 최소한 10권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1차 문헌들도 꽤 걸려요. 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른바 지구적 경제체제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당대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텍스트들에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토마스 애슈턴의 산업혁명, 그 책이 그 낡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이렇게 하는데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4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1차로부터는 4차까지 어떤 경과를 거쳐왔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튼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는데 따뜻한 기온과 규칙적인 강우 덕에 유럽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럽만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두 세기에 걸친 온난한 기온과 강한 여름 계절풍이 그리고 단명한 경제혁명 이런 것이 있어서 송나라가 혁신과 상업화를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가지고 계신 분들 참조해 보시면 247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247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가톨릭 교회에서 유럽을 통합하는 하나의 제도적 구조를 제공했는가 하면 엘리트층의 공통어인 라틴어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서 필사본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이렇게 유럽이 공유한 가톨릭 교회의 지적 제도적 구조는 교리로 보강되었다. 플랑드르 프랑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회랑지대에서 원거리 상인들이 정해진 시기에 모여 장사를 한 중세의 큰 전기시들은 팍스 크리스티아나 덕에 번창할 수 있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팍스 크리스티아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팍스 크리스티아나. 팍스 크리스티아나. 요게 바로 로만 가톨릭 제국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 제국의 통일성을 제16강의 발문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16강 발문을 보면 천국의 열쇠를 쥐었다고는 하나 기독교가 로만 가톨릭 제국의 통일성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장에 이어서 세속의 황제들은 교황에게 도전한다. 후기에 접어들어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제국,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제국이죠. 해체의 징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이 해체의 징후를 드러낸다. 세속의 황제들은 교황에게 도전한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이제 옥스퍼드 세계사에 보면 257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장차 18세기 초까지 이어질 소빙하기의 첫 단계인 13세기의 진동의 방향을 기후가 바꾸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25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요. 18세기 말의 습한 여름은 카롤루스 왕조 시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참상을 초래했다. 1280년대부터 양, 음매하는 양 있죠. 옴, 양이 옴, 간호충, 가축 전염병으로 고통받았고 흉작이 들어 수확량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1315년부터 1321년까지 지나치게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유럽 전역이 기근에 허덕였고 곧이어 우역이 발생해 유럽 내 소의 절반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요것을 예,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의 연대기 이런 데 보면 뭐 비가 끝도 없이 온다 뭐 이런 연대기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 그게 이제 1300년이니까 14세기잖아요. 그때부터 그 유럽의 기후가 그렇게 되면서 중세 유럽의 전성기였던 하이 미들 에이지가 해체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기후라고 하는 것,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16강을 읽어보면 새삼스럽게, 제가 16강이 역사고전 강의를 쓸 무렵에, 좀 더 많은 기후에 대한 알미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썼을 텐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역사고전 강의를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나가면 서로 교차 독서가 하게 되면 좋겠죠. 요즘에 그 지구적인 기후위기,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르게 말해볼 수 없을 만큼,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브루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이 쓴 책, 최근에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추락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라는 제목을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신기후체제, New Climatic Regime. 네, 요 말이 이제는 뭐 그냥 어떤 마케팅적인 수로나 사람들의 관심을 잠깐 붙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뭐 신기하고도 뭐 산뜻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정식으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들어지지 않았나. 소빙하기의 그 할슈타트 태양 대극소기의 귀환을 가리키는 말처럼 불균등한 기후 위기가 오긴 왔는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뭐 불균등하게 그런 기후들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고전 강의 가지고 계신 분 202페이지 16강에 보면 세속의 황제들은 교황에게 도전한다. 이건 중간에 있는 얘기고 후기에 접어들어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제국은 해체의 징후들을 드러낸다 하고 이제 본문하고 사이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옥스퍼드 세계사 251페이지 참조할 것. 이렇게 할슈타트 태양 대극소기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런 것처럼 저기 역사고중강 20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 1000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자크 르코프의 서양 중세 문명이라고 하는 책 얘기하면서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중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은 중세 1000년을 게르만족의 정착 5세기에서 7세기. 아, 이제 5세기에서 7세기. 그러면 요때는 스텝 지역은 따뜻하고 그 아래 지역이 추운 지역이었다.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게르만족 재편의 시도. 가 있고 기독교 세계의 형성이 11세기에서 13세기예요. 그럼 이때가 이른바 유럽에서는 중세 온난기에 해당한다. 그런 말이겠죠. 11세기, 13세기. 그리고 기독교 세계의 위기 14세기에서 15세기. 그게 뭐냐. 옥스퍼드 세계사 25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260년에서 1350년 요 세기죠. 자크 르고프가 기독교 세계의 형성으로 규정한 11세기에서 13세기는 중세의 전성기다. 그렇죠? 네, 중세 전성기. 마르크 블로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봉건사회. 이 책은 뭐 지금 한국어판이 출간된 게 2001년인데 2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2001년 이전에 마르크 블로크 책이 나왔지만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이거는 그냥 읽어야 돼요. 중세 그러면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이런 거는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나온 책이니까 버려야 된다? 아, 예외입니다. 이거는 그냥 책꽂이 왼쪽에 꽂아두세요. 제가 오늘도 책을 한 10권 정도 버렸는데 오래된 책은 버렸어요. 뭐 현대 영미철학 뭐 이런 책들. 영미철학이 현대철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게 1990년대 현대였죠. 그 책을 오늘 버렸습니다. 10권씩은 일주일에 10권 정도씩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마르크스 관련된 책들도 지금 책꽂이에 지금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 눈에 지금 이렇게 걸리는 놈들이 좀 있어요. 마르크스 책들 좀. 크레인 브린튼의 혁명의 해부 이런 거는 학민사에서 나온 책인데 오래전에 나왔지만 버릴 수 없고 테다 스코치폴의 국가와 사회혁명 저런 것들도 고전이고 베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요거는 일단 왼쪽 편으로 빼놨어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에릭 홉스범의 혁명의 시대 저건 지금 위험해요. 홉스범 책들이 위험해요.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그 다음에 극단의 시대, 요게 지금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놔두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걸 좀 홉스범의 책들 몇 권 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 사회는 버리면 안 되는 책이죠. 왜냐? 중세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은 봉건제와 장원제입니다. 봉건제는 정치적 시스템, 장원제는 경제적 시스템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둘을 묶어서 봉건제라 말하기도 한다. 자크르 코프의 서양 중세 문명하고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 사회가 중세에 관한 기본적인 책인데 둘 중에 정말 책꽂이가 모자라서 둘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크르 코프 책을 버리시면 됩니다. 마르크 블로크 책은 사회사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에 있어서는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죠. 고전으로 되는 책이고 자크르 코프 책은 버려도 돼요. 뭐 옥스퍼드 세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움베르토 에코가 편집한 중세라고 하는 책 있죠. 네 권으로 된 두꺼운 책들 네 권 그것도 있고 하니까 자크르 코프 책은 그냥 한 권으로 읽을 만한 중세사로는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뭐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마르크 블로크 책은 봉건사회 요거는 중세사회 경제사를 다루는 책으로는 이 책은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둔다. 아우구스티누스 시기 이후 서기 1000년까지를 암흑 500년이라 한다. 그런데 요 시기에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사적으로, 문화지성사적으로 암흑이다. 책이 딱 하나 있어요. 요 시기에 관한 책으로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입니다.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 네. 요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간단하게 보에티우스 얘기했었죠. 아리우스파 기독교도인 그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보에티우스 그 얘기입니다. 철학의 위안 요거 하나가 있는데 철학의 위안이란 책이 이 책 읽으면 이제 철학이 위안을 주느냐 아니고 요 책은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루려고 합니다. 중세 사상 전반을 살펴보고 싶으면 클라우스 리제누브의 중세 사상사가 있습니다. 요거 좋은 책인데 요즘 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울만, 서양 중세 정치 사상사. 서양 중세 정치 사상사, 2000년에 숭실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봉건사회하고 그 다음에 리제누브의 중세 사상사하고 울만의 서양 중세 정치 사상사. 요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구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울만 책도 요 세 개는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책꽂이 맨 왼쪽에다가 꽂아두셔야 되는 책입니다. 이만한 책이 없어요. 울만의 서양 중세 정치사상사. 이게 이만한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세 유럽 정치사상사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일단 울만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에코의 중세 미학 이거는 다시 나왔다는 얘기를 봤는데 저는 예전 책을 갖고 있어서 다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린 파워의 중세의 사람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호스킨스의 잉글랜드 풍경 형성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중세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미들 에이지의 종착점이 아비노크 뉴스다. 아비노크 뉴스다. 이런 거 지금 제 16강은 중세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16강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중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뇽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카노사의 굴욕이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에 가서 용서를 구한 사건. 이 사건에서 유려한 독일어 표현이 있습니다. 크로스 더 루비콘 그러면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한다. 또는 정치적 권력이 종교적 권력에게 굴복한다. 그런 말로 나흐 카노사. 게헨 카노사를 향해 간다. 그 말이죠. 나흔 뭐뭇을 향해 가고 게헨이 간다니까 나흐카노사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카노사에 굴려가고 아비뇽 유수사에는 300년의 간극이 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또는 사르트르 성당 이런 것들 보면 그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중세 온난기의 전성기에 뭔가가 있다, 있었다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 다음 중세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전사조직인데 그 전사조직이 어떻게 작동해 나갔는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의 셋째 구조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 경제 시스템이 바로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그것의 주제죠. 그 다음 서기 1000년이 되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중세 역사고전 강의 하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자니 뭐 그렇게 전면적으로 고칠 만한 건 없고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20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서기 1000년이 되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따뜻해졌습니다. 이 시기를 중세온난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지역만 이 온난기 혜택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세온난기라고 하는데, 이 208페이지 밑에 여백에 이제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돼, 써놔야겠죠. 여기다 보충해서 중립적인 용어로 중세 기후 이상기 이렇게 이제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중세 기후 이상기. 다시 말해서 이 혜택은 유럽하고 중국 따뜻한 기온과 규칙적인 강우라고 하는 것은 유럽하고 중국에서만 입었던 혜택이다. 208페이지 아래 중세온난기라는 데다 밑줄을 치고 그 밑에 중세기후이상기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죄송하지만 이 방법이 적당하지 않겠나. 어쨌든 이렇게 녹음 파일을 해서 책의 저자가 이런 방식도 우리는 택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책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역사고전과기를 전면 개정판을 내기에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고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자잘하게. 왜냐하면 역사학 분야가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할 만큼 새로운 지식이 축적이 되는데, 그게 또 이 저처럼 역사철학 전공자가 대규모로 뭔가를 바꿔야 되느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대한 해석이 뭐 새삼스럽게 10년 만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의 업데이트와 역사철학에서의 업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업데이트해야 될 것의 분량, 그걸 비교해 보면 역사철학은 10년 동안 새로운 뭐 없어요. 제가 고칠 게 있나 해갖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고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해석들이 좀 훌륭하다라는 확신만 더 강화되고 말았는데, 역사는 또 고칠 게 또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게 땜빵이라고 비난을 하신다 해도, 죄송합니다. 땜빵이라고 비난을 하신다 해도 이렇게 그냥 한 100페이지 한 두 개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 이 역사고전 강의가 지금 출간된 게 2012년이니까 10년 돼가죠. 10년 돼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중세 온난기가 들어서서 중세 기후 이상기가 들어섰는데 유럽과 중국이 굉장한 혜택을 입었다. 그러면서 중세가 좀 그런 혜택을 입은 게 단테 신곡이죠. 신곡도 참 먹고 살기 좋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중세인의 생활상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심성구조는 맞는데 평균 신장이 154cm쯤 되었고 여자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27세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서 셋째 줄에 중세인의 삶을 보면 로마 시대보다 후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앞서 옥스퍼드 세계사를 읽어보니까 로마 시대보다 후퇴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 시대의 고밀도, 불평등, 질병 노출에서 벗어난 뒤 유럽인들은 더 건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240페이지에 보면 6세기 유럽인들은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보다 2에서 2.5cm 더 커졌다. 중세 기후 최적기의 처음 두 세기인 11세기와 12세기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이게 중세인들이 로마 시대보다 건강했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중세인들이 좀 로마인들보다 좀 못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죠. 요 부분도 옥스퍼드 여기다 저기 그러니까 역사 고전 강의 210페이지 맨 밑에 옥스퍼드 세계사 240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생활사에 관한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것이 생겨나는군요. 오늘은 제 16강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